요한복음 48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세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없고 죄 많고 낮고 비천하며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 전에 그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며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며 주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주님은 그분 자신을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아주 똑같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현이시고 나타남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마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하나됨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소유한 것을 우리도 소유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으며 그분의 어떠하심과 아주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보내실 수 있었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 과거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그분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많은 밀알로 증식되신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아들들로 복제되고 증식되신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은 자기 자신을 증식하셨고 그분의 부활 후에 그분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이제 그분의 형제들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셨지만 이제 그분은 많은 아들들 중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전에 그분은 아무 형제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후에 그 독생자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한 알의 밀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부활하여 많은 밀알들로 증식되어집니다. 본래 그 한 알의 밀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많은 밀알들 안에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이셨지만 20장에서 그분은 많은 밀알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18장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유일한 나타남이셨습니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타남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8장과 19장 후에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나타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어졌습니다. 한 알이 이제 많은 밀알들로 증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바로 그 표현이 될 수 있고 이제 삼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기 위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사명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의미입니다. 20장의 마지막에서는 모든 것이 놀랍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거룩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접촉한 것처럼 보이며 21장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가된 장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장의 끝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 그 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이 복음은 신성한 어떤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계시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어떤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다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임무로 위임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먹는 것과 생활을 위해 음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 후에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추가된 장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은 뭔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놀랍고 하늘에 속하고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들이고 나타남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단지 여기에서 항상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음식을 살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족과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2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20장과 21장의 수준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20장의 수준은 매우 높게 보지만 21장의 수준은 아주 낮게 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장이 우리의 생활과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비를 버는가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20장 후에 21장이 있는 이유, 곧 결론 후에 추가된 장이 있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은 단지 우리가 놀랍고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거듭난 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고 여전히 이 땅 위에 있고 여전히 시간 안에 있고 여전히 어떤 실제적인 필요가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은 또 다른 장을 계속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사심.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사시는 주님을 봅니다. 부활 안에서의 주님은 형제들과 함께 집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일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도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심. 21장 1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분 자신을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인도하는 형제인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인도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중 여섯 명이 우리도 역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주 예수님도 그를 따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부르심에서 떠나 뒤로 물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바다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결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곳에 간다면 너는 혼자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극장에 간다면 주 예수님 나와 함께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집회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극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극장으로 당신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뒤흔들며 당신에게 그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극장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있는 동안 결코 달콤한 누림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잊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심. 1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장 26절에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심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분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실행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오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분은 때때로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살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킴.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살도록 그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 21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계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위임되어진 거듭난 백성들의 약함과 주님의 위임과 목적과 간증을 위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충분한 예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위임받은 자들의 약함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서 그들의 옛 직업으로 되돌아감. 이 장의 시작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도 직분 아래 있는 일곱 명의 제자들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숫자 일곱은 온 몸을 대표합니다. 온 몸과 그들의 인도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그들의 옛 직업으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여섯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의 목적은 생계와 먹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인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의 인도 직분 아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은 그들의 거룩한 위임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가 위로부터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옷 입히울 그날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1장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제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하고 그 위치를 떠났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옴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생활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의 공급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아주 염려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옴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생활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의 공급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아주 염려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단지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다. 다음 끼니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섯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 역시 가셨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전문적인 어부의 기적. 3절에서는 제자들이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직업적인 어부들이고 디베리아 바다는 크고 고기가 가득하며 그 밤은 고기 잡기에 알맞은 때였지만 온 밤이 지나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온 밤 동안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들로서 밤중이 고기를 잡는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고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밤이 지나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고기를 그 그물들에서 멀리 있도록 통제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주 예수님은 그 고기들에게 고기들아 이 그물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라 하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기적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과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공과입니다. 우리는 다만 나가서 직업을 찾으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이 모든 직업들을 멀리 보내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다에 가서 쉽게 약간의 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의 고기 잡는 것이 주님의 인도 아래 있고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얼마의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으로 간다면 모든 고기들은 두려워 멀리 갈 것이고 주권적으로 우리로부터 멀리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거듭났고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 일해야 하며 심지어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까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주님이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위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은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는 고기를 잡고 있는 아주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 많은 고기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믿는 제자들은 온 밤을 수고하였으나 오직 그들에게서만은 고기가 멀리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바다에 가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말하기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날이 새어갈 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고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시점에서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고기를 갖게 됨. 우리는 21장 5절을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에서처럼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은 심지어 집안에서까지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졌으며 주님께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바닷가에서조차 온 밤을 고기 잡은 후에도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가지지 못했으며 심지어 한 토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릴 어떤 것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로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많은 고기들이 잡힌 기적. 6절에서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합니다. 아침은 고기 잡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이 그들의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그들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은 열렸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주님인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을 인식했을 때 그는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로 왔습니다. 고기 잡는 기적들에 의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하심.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은 고기 잡는 기적에 의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또한 고기 잡는 기적에 의해 그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 안에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육지에서 준비되어진 고기를 갖는 기적.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지에 얼마의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 아래서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도 심지어 육지에서도 고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의 뜻 아래 있지 않다면 그들은 심지어 바다에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기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천연적인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통상 어떤 고기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기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요리되고 준비된 고기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표적들을 가리키는 세 가지 기적들을 봅니다. 곧 아무 고기도 없는 기적, 수많은 고기들의 기적, 불 위에 놓인 고기와 떡의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생계를 위한 그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온 밤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많은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기들이 없어도 주님은 고기가 있지 않은 육지에서조차 그들을 위해 고기와 심지어 떡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은 그분의 인도 없이는 비록 그들이 고기가 있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데 적합한 때인 밤중에 고기를 잡더라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와 함께하면 심지어 고기가 없는 육지에서 고기를 잡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 아침일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위해 고기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고기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먹이는데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참된 공과였습니다. 그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부르신 자들의 필요를 위한 그분의 은혜스런 돌봄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아침이 준비되었다, 먹으렴.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합니다.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고기는 주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바다의 풍성들을 대표합니다. 얼마나 선한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천마디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을지라도 내가 믿기로 베드로는 결코 이 공과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부끄러워 나의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안녕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주님 제가 여기에 고기 잡으러 오기 위해 올바른 위치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먹을 면목이 없었을 것이지만 그는 아마 너무 배고파서 먹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주 많이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끄럽게 먹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면으로 그는 그의 손에 주님에 의해 요리된 어떤 고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면으로는 그물 안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는 영광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공과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공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묘사하는 말들이 필요 없이 단지 그 그림만 보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고기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만일 너희가 바다에 가서 약간의 고기를 잡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153마리의 고기를 보라. 이러한 고기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 얼마의 고기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나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여기에 고기 잡으러 올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의 생계의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추가된 장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한 사명으로 위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생계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계 때문에 주님의 위임을 버리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위한 돌봄 때문에 주님의 부담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공급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부담을 위해, 그분의 역사를 위해, 그분의 간증을 위해 주님에 의해 참으로 위임되어졌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평강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부분 안에 있는 공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제자들은 온 밤을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기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먹을 떡과 함께 약간의 고기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공과가 아니고 기적에 의한 공과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설교나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온 밤이 지나도록 고기잡이를 한 7명의 사람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한 그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 없이도 약간의 고기와 떡이 육지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기적들로서 한 공과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배운 공과는 그들이 주님의 위임을 돌보며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계 대신 주님의 역사와 간증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보살피느라 주님의 위임을 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21장 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계가 그들의 천연적인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생계에 대한 하나의 공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뜻 아래 있다면 그분은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위해 생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방법을 택하고 바다에 간다면, 즉 우리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찾으려고 세상에 간다면 우리는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도 고기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을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돌보실 것입니다.